예,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학 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문호, 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을 꼽습니다.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색이었고 불신의 색이었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이상한 계절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마음이 분주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생활 리듬들이 깨져버렸고,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낙관만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활, 나의 미래 계획,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기호식품 대신 생필품을 찾아서 찾고 있고, 또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떤 비필수 생활은 완전히 배제되고 필수 생활에만 축소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겨지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삶의 패턴들이, 그리고 아니 전 세계가 무릎을 꿇고 다 셧다운될 수 있단 말인가? 전화기를 켤 때마다 우울한 소식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그래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알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엔 진정한 나의 소망과 위로가 없구나. 더 절감하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 영혼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최악의 시간 속에서 최고의 시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최악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시간입니까?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절망의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희망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고,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질문은 복잡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세상의 가장 뛰어난 석학들도 철학자들도 당황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쉽게 말하면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떤 식으로든 답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도대체 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이 5분 설교 때 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왜 사는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절망의 겨울이 될수 있고 또 희망의 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작정 내일 12시까지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안 그래도 외출 금지령 때문에 출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유가 있어야죠. 설명을 해주셔야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도 들 것이고 지금 집에 아이들 다 있는데 홈스쿨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무턱대고 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유를 요구하겠죠. 당연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세 시간 들어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당신은 도대체 왜 삽니까? 인생 전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때 말문이 막혀합니다.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세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합당한 이유를 요구를 하는데 정작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딱 부러지는 이 똑 부러지는 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이 답을 제시를 해왔죠. 오늘날 이 자기계발서나 대중심리학서를 보면 이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과 그 의미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만족감, 나의 행복,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이 정해준 어떤 객관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초월적인 진리를 찾는 종교, 종교적인 노력, 어떤 성의상학적인 탐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과 삶의 의미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창조주가 나에게 부여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물주가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찾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찾고 내가 설정하겠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20세기 중반 당대 최고의 철학가로 불린 영국의 버트랜 러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원인들의 산물이라든지 사람의 출생, 성장,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 그의 사랑과 믿음이 단지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든지 어떠한 정열도, 어떠한 용맹도, 어떠한 강렬한 사유와 감정도 내세에서는 개인의 삶을 보존할 수 없다든지 모든 세대의 수고와 헌신과 영감과 번쩍이는 천재성도 태양계의 종말이 오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든지 인류의 업적을 자랑하는 전당도 이 우주가 파멸하면 어쩔 수 없이 분토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확실해서 어느 철학도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영혼의 거처는 차후에 이러한 진리들을 발판으로 할 때에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거창한 말이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에는 어떤 영원하고 커다란 어떤 초월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삶의 모든 가치들은 결국 다 무의미해진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러셀이 하는 말은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매우 그래서 두렵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 우주와 영혼을 아우르는 어떤 심오하고 커다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없고 삶의 의미는 그저 소박하고 구체적인 삶의 일상들, 그런 것들의 배열, 묶음,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비 내리는 하늘을 보면서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바하의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때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면서 옹기종기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밥 먹고 웃을 때 행복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재능을 살려서 내가 참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해서 내 만족감도 있고 사회에 공헌할 때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작고 사소한 일상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 설깃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유려한 문장으로 돌려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콕 집어서 딱히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보니까 결국 어차피 사람들은 살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의 의미 따위를 고민하다가 정작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 것이냐.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정말 똑똑한 성현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제가 5분 설교 때도 예를 드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 연필 두 자루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이 연필은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 쓰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연필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이 연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연필을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는 모를까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적을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동사들을 보시면 내가 창조한 자,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 동사들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천지 창조, 그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을 만든 최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구속, 새 창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속할 것인데 내가 왜 너희들을 창조하고 또 구속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일들,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이 모든 작은 일들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죠.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목사님,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곳에서부터 사소한 곳에서부터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 외에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은 그냥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고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목적을 말할 때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부차적인,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단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직장인들이 일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또한 나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나의 만족감도 있고 사명감, 보람 이런 것도 느끼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큰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이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에 처한 상황과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인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다 달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은 이것이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묵직한 것입니다.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정말 뛰어난 대가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분명 나보다 훨씬 체구가 작고 왜소한 사람인데 이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압도되는 큰 무게감이 느껴지죠.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그저 깃털처럼 가벼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 바위와 같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 그 탁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뛰어남, 다른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무게, 그 월등함, 탁월함, 그것이 이 사람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젊어서는 성악을 하셨고 은퇴해서는 시니어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켜셨습니다. 저를 보면 전혀 믿겨지지가 않죠. 그 유전자는 저에게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음악과는 저는 거리가 아주 먼데, 할아버지의 영광은 남들보다 뛰어난 음악성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다른 사람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탁월함이 밖으로 드러나야만 하죠. 보여져야만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첼로를 잘 켜셔도 그냥 마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보다가 만나면 할아버지의 그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모르죠. 할아버지의 그 음악적 탁월함,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서 첼로를 꺼내들고 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볼 때 그제서야 이 사람의 영광,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이 밖으로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광을 알아보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탁월한 면이 있었구나. 관객들이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감동받아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주와 음악적인 탁월함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칭송하고 갈채하고 기뻐하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또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시고 알리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는 도덕적인 인격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엄청난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또 거기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고 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선포하고 있고 온 우주 역사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내가 보고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엄청난 분이시군요. 내가 이전엔 잘 몰랐는데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능력,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전시장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 선포하고 있구나. 그 무게에 내가 압도되어서 감동받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듣기에는 쉽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정작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저 관념처럼 관념적으로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제 할아버지 말씀을 드리면 제 할아버지 옆집에 사시던 이웃분은 이 할아버지의 연주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하죠. 뭐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날마다 연습을 하실 때마다 이분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아무리 들어도 아름다운 것은 알겠는데 5분 이상 지나가면 10분, 15분 되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겐 그저 지루한 법입니다.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음악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내가 정말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그 원리와 그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학문도 음악조차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알아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얼마나 더 배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소한 곳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관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들을 지루해하고 견디지 못해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이 시편 기자 73편 25절 26절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 알게 되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정말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헛된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자국, 발자국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그냥 자연이구나, 그냥 이런 거겠지, 우연한 산물이겠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에도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분기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제대로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물어하는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위대하게,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아름답게,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내가 도대체 어디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핑계치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천지 만물, 하늘을 보거나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는 있을지언정 심판주의 그 도덕성, 심판이 있구나, 이것은 내가 알지 뭐 알 수 있을지언정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 이것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통해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유명한 구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단지 내가 창조주, 조물주, 심판주 이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도덕성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선과 악, 도덕,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구세주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강렬하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역사 가운데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다윗을 불렀을 때에도,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온 역사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입맞춘 곳,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신 곳,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의가 된 이 엄청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곳, 바로 십자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정말 지금 제 뒤에도 교회마다 중앙에 십자가가 있는데 저것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 십자가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와 나의 저주가 되어서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가만히 오래도록, 아프도록 바라보십시오. 그 의미를 충분히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내가 나의 등을 돌려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저 십자가를 그렇게 아프도록 바라보고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제가 더 이상 무슨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등을 돌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토막토막 내서 불에 태워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끝입니다. 등 돌아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합니다. 실제로 이삭을 단에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게 하시죠. 황도 비구를 멈추게 하신 후에 정말 그를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기 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모습이, 이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왔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었기 때문에 당최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동행해온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선한 분이셔. 주관자셔. 하나님 아버지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겁 많고 비겁한데 내 목숨, 나 살고자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그렇게 겁쟁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그런 나에게,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결박해서 진노의 칼로 내리치실 때 독생자가 하나님께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절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 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진노의 칼로 독생자를 내리치십니다. 왜? 단지 이 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으니, 정말 독생자를 다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야 정말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래도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돈 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가족,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을 그런 것들에 둔다면 길어야 50년, 7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50년, 70년, 100년, 고작 그 행복의 영혼을 팔려고 하십니까? 50년, 100년이 길어 보입니까? 지금은 길어 보이죠? 영혼에 비하면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그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면 그 기쁨과 영광은 영원히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려 합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부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병에 걸려도, 죽게 되어도, 사업이 망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육체, 나의 마음은 다 쇠약해져도, 그래도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함이로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삶의 요동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 목적을 붙잡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한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